교회 세상의 대안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하다. 참 진부한 표현 같지만 근래 우리 사회를 이보다 더잘 대변해 주는 표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몇몇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격랑이 높은 시대를 지냈고 또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뚜렷하게 내고자 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고 우리를 고난과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던 그 사건들이 실상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 메시지가 이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그 기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원형이 되고 교회에 나아가야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초대교회에 출발하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힘을 쏟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성실하게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고발합니다. 누가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원문상 이 표현은 창과 같이 날카로운 것이 폐부를 찔러 출혈이 심하고 숨이 막히고 고통이 매우 심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날선 선포 앞에 유대인들의 삶의 체계와 인식과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죄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서는 이것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었고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당시 개와 돼지로 여겨졌던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졌던 행위입니다. 이전의 신앙과 삶의 체계를 버리고 유대교와 일치된 삶을 살겠다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죽여버렸던 그 예수의 이름 아래 자신들의 삶이 예속되어지고 그 예수와 일치된 삶을 살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앞에 공표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이것을 고민하고 신앙의 어떤 중차대한 문제로 마음 가운데 찔림과 회개의 마음이 있었지만 차마 그것을 해나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 아래 이 유대인들이 그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공동체가 3,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양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 3,000명이라는 숫자, 어쩌면 외형적인 힘을 기를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세력이 될 수 있는 그 숫자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42절에 나타났는데요. 우리 42절을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가진 번역 성경으로 보면 오로지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것에 조금 더 많은 힘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원문을 직역해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 교제, 떡을 떼는 일, 그 기도들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었다. 초대교회는 어떤 한 행동에 편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균형되고 밸런스가 맞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초대교회의 표징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다른 모든 것이 타격을 입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지 않으면 시대 정신에 압도당하고 말아버립니다. 교제하는 일에서 멀어지면 사람들은 고립되고 되게 믿음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떡을 떼는 것, 즉 성찬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고 말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일은 어떻게 보면 매우 평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고 교회라면 당연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식이 당시 시대 속에서는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본문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감정입니다. 이 표현은 공포나 그 두려움을 말하는 그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놀라워하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워하는 것을 보내는 존경과 경외의 감정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삶의 양식이 세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케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깊이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4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가 그들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손과 발이 바삐 움직이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바삐 움직여서 자신의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재산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머니를 통해서 남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털어내어서 남의 인생을 재건해 나가며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에 초대교회가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교회를 향해 경외와 존경을 표한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를 잘 묘사해주는 한 문헌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인과 헬라인들은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치력이 뛰어나고 자금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의 방식으로 초대교회가 살아내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상 속에서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실용적인 기준에서 버려져도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은 사실 효율적인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자신이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벌었던 그 재산으로 그것에 다 팔아서라도 그 사람들을 품어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삶을 잘 드러내주는 한 단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세상의 그 시대 정신, 당시의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다르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면 편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살면 비경제적이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든 손해볼 수 있는 것, 그것에 그들의 모든 삶을 걸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며 우리가 그토록 섬겨가는 공동체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 중에 하나는 효율성입니다. 이 때문에 생겨난 비극은 사람을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효율성과 경제성으로 바라보는 프레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과 조건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한 조직을 평가하는 척도는 그 조직이 얼마나 훌륭한 인적 자원을 통해서 효율성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조직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조직의 효율성과 조직의 경제성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게 된 그런 기형적인 구조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정신 속에서, 이러한 시대의 요구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까? 비효율적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비경제적인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며 조직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직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새겨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시대 속에 할 일입니다. 이 땅의 공동체 가운데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비효율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만큼 사랑하면, 이 정도 사랑하면 이 정도 인풋이 있을 거야. 이 정도 아웃풋이 있을 거야. 내가 이 정도의 사랑을 주면 이 정도의 모습으로 그려질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무모했고, 예수님의 사랑은 비효율적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존재의 자체, 우리 한 사람의 한 영혼에 집중하여서 그저 그렇게 다 흘려보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표현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권속된 자녀들 역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교회의 표징은 이것입니다. 앞에 있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무모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그 사랑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개념과 전혀 다른 질서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한 번 더 확증해 주는 말씀이 4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은 교회를 비로소 그때야 교회라고 칭합니다. 세상은 그때야 교회가 소망이고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 그 무모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사랑의 방식들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그 삶의 방식들을 실천해 나갈 때 세상은 그때서야 교회를 세상의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숫자가 커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갈 때가 아닙니다. 외형이 커지고 화려한 건물이 들어설 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의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을 하나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아내와 외식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가게에 사람이 많아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옆 테이블과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서 앉았습니다. 옆에 테이블에 앉아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또박또박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희 옆 테이블에는 두 명의 중년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식사와 함께 이제 술을 한잔 기울이시면서 주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와 정치에 대한 좀 불만 섞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술병이 4병 정도 비워졌을 때 한 분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알겠지만 나는 크리스천인데 한국교회가 참 걱정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반사적으로 그 테이블을 쳐다봤습니다. 비어있는 술병, 취기가 가득한 얼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듣고 이제 반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주님과 교회가 너무 쉽게 쉬운 자리에서 가십거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자,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다 나눌 수 없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결국 제 안에 그 반론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맞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돼 실상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화가 나고 허탈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원래 문제가 없어. 한국교회가 문제야. 기독교는 문제가 없어. 이 시대에 기독교가 문제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은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많은 시대의 정신이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 듭니까? 교회란 잘못된 곳인가? 교회란 틀린 곳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일궈나가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이 있는 것이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 속에서 겪었던 교회가 칭송받을 때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커져나갈 때 교회가 화려해질 때 그때 교회가 칭송받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언제 칭찬받고 교회로부터 교회가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교회가 아무 것이 없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것으로 이웃을 섬겨 나갈 때 내 주머니를 채워나가고 우리 교회만 잘 살고 공동체만 배불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라도 남의 인생을 세워줘 갈 때, 그때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정신과 초대교회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담아지고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 많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들, 시대와는 다른 그 삶의 방식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대안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소망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그 시대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